오늘 이 시편 92편 말씀은 그 제목을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2편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구약시대 안식일에 아마도 찬송시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92편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행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행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에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시인은 악기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생장하고 흥왕할지라도 멸망하리라. 9절 말씀에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11절에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게로 들어도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번영해도 그것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 시인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9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의인에게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려나무다 또 백향목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귀한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잘 발육하도록 자라도록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무 가운데서 가장 귀한 나무, 가장 아름다운 나무 그러면은 백향목을 뺄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동물들 중에 왕자라 그러면은 사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새들 가운데서 왕자라 그러면은 독수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백향목나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무 중에 가장 왕자와 같은 나무는 백향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 힘의 상징으로 그리고 호화의 상징으로 영광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의인을 백향목에 비유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자녀분들이 많이 나오시면은 참 설교하기가 좋겠어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머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효도해야 할 어머님들은 지금 다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아래 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날 지키면서 우리는 셀프 마더스 데이, 우리 스스로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택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백향목 같은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성도, 백향목과 같은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백향목이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백향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백향목은 향기가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들 중에서 아주 향기를, 좋은 향기를 품는 나무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백향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향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유대나라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 보면 스바이오 왕이 있습니다. 이 스바이오 왕이 참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솔로몬이 아주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예루살렘 올 때에 화분을 두 개를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꽃을 심은 화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진짜 같은 조화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이런 화분 두 개를 딱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을 만나면서 직접 건네주지 않고 저 멀리다가 화분을 놓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개 화분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멀리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나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 벌과 나비를 잡아왔어요. 그랬더니 저 근처에다가 풀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과 나비들이 어느 화분에 앉겠습니까? 뭐 조화에 가서 앉겠어요? 진짜 향기를 바라는 그 화분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고 아, 저것이 바로 진짜 꽃입니다, 맞췄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꽃은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수들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 향수 가운데서 샤넬5가 좋다고 그래요. 저는 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 샤넬5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장미꽃 45kg를 농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45kg면 굉장히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농축을 해서 거기에서 향수 28g을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따지면 1600배를 농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향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뭐 농축만 해서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향수를 만드는데 그 양이 적고 또 향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라도 좋은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은 좋은 향기, 나무 중에서도 아주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데 바로 성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의인들은 바로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백향목은요, 이 위로 아주 곱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꾸불꾸불 이렇게 뭐 좌로나 우로나 이것이 아니고 똑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30m도 올라가고 최고 40m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곧바로 잘 곱게 올라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향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곱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백향목은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불변, 뭐 불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세상은 변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중성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을 지을 때 주로 무슨 나무를 사용합니까? 이 백향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백향목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70번 이상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중성스러운 나무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껍질이 부드럽지만 속이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꼬이는 겁니다. 그 벌레들이 착 붙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부드럽거든요. 소프트하거든요. 아이고, 들어가 보자. 싹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주 그 철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껍질 속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거기서 죽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유내강이죠. 네, 겉으로는 참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주 단단하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바늘로 찔려도 피도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좀 부드럽고. 그러나 또 속은 어때야 됩니까?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참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은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가 될 때 이 백향목이 단단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주 귀한 나무로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장수합니다. 오래 사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몇 년, 그 나이를 따질 때 몇 년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세기를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어떤 나무는요, 2000년, 3000년 사는 나무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사면은 이거는 몇 세기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과 뭐 몇 년 산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백향목은 장수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백향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이 백향목처럼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120살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처럼 175세를 살던가 아니면 저 아담처럼 막 930년을 살던가. 그러나 우리 그렇게는 못 살죠. 예, 그렇게는 못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쓰냐면 모세가 썼어요. 이런 모세가 몇 살 살았습니까? 120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세를 살고 봤는데 아, 120년을 살아도 그냥 신속히 그냥 날아가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볼 때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한 70년, 80년, 이거는 뭐 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120세를 살아서도 지난 날을 보니까 아주 신속히 날아가는데 70년, 80년이면 금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참 빠르게 앞으로 뭐 10년 후 그러면 아주 멀은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난 1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 시간은 내 거다. 내 인생이고 내 거다. 그래서 이 시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바울이 노년에 기록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육신은 약해져요. 또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자꾸 약해지는데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지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젊어지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존 신들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음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와 성장인데 누구든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젊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은 더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젊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노년기를 말하기를 노년기는 황혼의 빛을 발하는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비유한다면은 청년기를 아침이라고 하고 장년기를 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년기를 저녁 황혼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도 예쁘지요. 낮에 또 화창한 그 한낮의 햇빛도 밝고 좋지만은 하루 중에서 가장 은은하고 가장 찬란한 빛은 어떤 때냐? 해질 때의 황혼의 빛이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찬란한 그런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황혼의 때에 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면은요, 에녹이 65세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5세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65세가 딱 되고 나서부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몇 년 동안 삼백 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몇 세의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의 소명을 받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가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75세에 돌아가시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괴테 같은 사람은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빅톨 리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60세에 레미 라제브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이 카라미조프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몇 살 썼느냐? 58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세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나 인류 역사에서나 정말로 훌륭한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 노년기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를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노년기는 어떤 때냐? 이웃을 축복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축복하죠. 또 이삭도 노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노년에 자녀들을 축복하죠. 또 더 나아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합니다. 정말로 노년의 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요 사는데 급급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좀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년기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 생활은요 뭐 다 준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뭐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때는 더 우리가 깨워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을 어느 분이 사계절로 표현할 때 정년의 시기는 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년 때는 봄처럼 이렇게 새순이 돋아오고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좋은 시기고요. 이 장년의 시기는 여름이라고 하는데 식물들이 왕성하게 녹아무거지는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시기죠. 그러나 노년의 시기를 가을로 비유했습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 풀잎이 시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황량하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황금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때가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때는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노년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 노년 아닌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나는 아직 장년이야 노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년의 때를 맞이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더 잘 모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머니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부모님이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고 효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회사에서 이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그 입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삼강오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삼강오륜 그러면 아 그거 이런 것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요새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응시자군도 한 사람이 삼강오륜, 삼강이 뭐냐 답을 쓸 때 압록강과 한강과 낙동강이다 썼대요. 자기가 아는 아주 유명한 강 세 개를 쓴 거예요. 삼강 그러니까. 그리고 오륜이 뭐냐 그러니까 올림픽 그 길을 우리가 오륜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강이 압록강, 한강, 낙동강이 아니죠. 이것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 삼강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삼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유교에서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유교보다도 더 윤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륜이 뭐냐?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 이 다섯 가지를 오륜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애가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인륜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장유유서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신의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맹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은 더 윤리적이고 더 참 철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 이거는 나에게 내가 결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지만은 또 이웃의 어른들에게도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존경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이야기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의 어른들을 높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에게 예를 갖추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세바는 뭐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예를 갖추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할 때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누구를? 아내를, 어머니를.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사례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예를 갖추고 또 요즘 같으면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사례한다.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부모님의 괴로움을 알아줘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자식보다도 더 가슴 아리 하잖아요. 아이고, 저 자식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사실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지난주인가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왜 왔는가 하니까 아기가 이 저 기저귀를 채우는데 너무 꽉 채워가지고 이 사타구니 데가 좀 뻘겋게 됐대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집사람한테 제 가슴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대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대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 교회 철문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부었고 막 몇 주 동안 일어나지도 못, 눕지도 못했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전화했더니 뭐 그러냐고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 아이고 지 자식 그냥 그 기저귀 조금 쪼아가지고 좀 빨갛게 됐다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 가슴이 아파요. 자식은 키워놔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참 불효막심했어요. 그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왕에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아들의 죽음을, 그 불효막심한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애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다 백향목 같은 좋은 부모님들 되시고 또 백향목 같은 좋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